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번 주 초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성인 6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 접종 1차를 완료했고요. 48%는 2차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 접종은 의무적이지 않고요. 각자의 선택에 달린 만큼 미국 내 백신 접종 거부율도 꾸준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가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백신 복권이 되겠습니다. 이 복권이라는 게 추첨을 해서 뽑히면 상금을 받는 프로그램이죠.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푼돈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보통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상금을 타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뭐 승자가 될 확률은 무척 낮지만 푼돈의 행운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미 북동부 오하이오주 보건당국이 이 복권이라는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을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인데 당첨금 액수가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5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씩 주겠다고 했거든요. 자, 백신 복권이 과연 백신 접종에 대한 오하이오주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N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복권 발표가 나오고 이틀이 지난 14일 백신을 2만 5,400회 이상 접종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3주 만에 최고치인데요. 특히 이 30세에서 74세 주민들의 접종 건수가 몇 주 동안 꾸준히 감소하다가 6%가 증가한 거랍니다. 백신 복권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백신 복권은요,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5명을 추첨해서 각각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요. 또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는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주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을 달성을 했고, 또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접종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오하이오 주 전체 인구의 43%인 약 500만 명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뭐 아쉬운 탄성을 질렀고요. 백신 복권 해당자들은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사회를 정상화하려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막을 내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의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다섯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앤드루 마크 쿠오모는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뉴욕주 뉴욕의 퀸스에서 태어났죠. 부친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에서 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낸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마리오 쿠오모의 장남 앤드루 쿠오모는 포덤 대학교와 올버니 법학교를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지방검사로 재직했었죠. 지금은 뉴욕주 주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그의 사무실에서 언론에 공개한 세금 문서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그의 책에 대한 출판사와의 계약이 500만 달러가 넘었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처음에 뉴욕에서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처리한 것으로 영웅이 되고 칭찬을 받았지만 요양원 사망에 대한 과소 보고를 포함하여 미디어가 위법 행위 혐의를 보도하자 칭찬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주지사는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경우에 대해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계약은 작년에 쿠오모 주지사의 312만 달러를 지불하고 다음 2년 동안 추가로 2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지사의 대변인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전체의 코로나 구호 및 예방접종 노력을 위해 자신의 소득에서 50만 달러를 United Way of New York State에 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출간한 그의 책은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으로 출간 직후 잠깐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압도적인 판매량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쿠오모 주지사의 요양시설 내 사망자 수 은폐와 전직 보좌관 성추행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고록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유가족들은 그가 피 묻은 돈을 챙겼다며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 미스 유니버스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에서 실시하는 세계적인 연간 인터내셔널 민 선발대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유하에 있으며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와 함께 4대 세계 미인대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의 우승자는 1년간 에이즈 예방 봉사 활동을 포함해서 각종 행사 참여와 함께 아파트 무상 임대 거주권을 가지며 소정의 월급과 상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69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린 지난 16일 74개국 대표가 참가한 무대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미녀 투자 윈나 씨가 우리 국민들은 군이 쏜 총에 맞고 매일 죽어가고 있다며 미얀마 군사정권에 맞서 세계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PR과 USA Today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하드록 호텔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그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얀마에 대해 말할 것을 권하고 싶다면서 군 쿠데타 이후 저는 미스 유니버스 미얀마로서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윈닛은 올해 2월 1일 벌어진 군부 쿠데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수십 명의 미얀마 유명 인사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난 13일 이번 대회의 민족 의상 경연에서 미얀마 전통 옷을 입고 행진하며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Pray for Myanmar라는 팻말을 펼쳐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투자 윈닛은 결승전엔 오르지 못했지만 베스트 내셔널 커스튬상 의상상을 수상했는데요. 한편 싱가포르 대표 베르나데트 벨옹도 이번 대회에서 의상을 통해 정치적인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국기를 연상시키는 망토를 착용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 증오를 멈추라 Stop Asian Hate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AFP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과거에는 참가자들을 객관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최근 여성의 권한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우승자는 멕시코 대표 안드레아 메사가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조은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보고서 발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우려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당 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네,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첫 문장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시기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각 개별 학대 사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의 파악이 어려워지고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도 수조차도 추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 봉쇄 상황이 강화되고 북한이 대중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인권 침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도 소개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2001년부터죠. 계속해서 지금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대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보고서를 발표한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이며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은 북한이라는 겁니다. 네일 담당관은 북한의 핵 문제와 종교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일 담당관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걸 전체로서 다루지 않는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국무부가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종교자유 상황과 별도로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5일 한국의 기독교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담은 용기를 한국 바다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막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일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보수장이 한국을 방문했죠?
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13일 먼저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습니다. 미국 정보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동선을 노출하면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겁니다. DMZ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5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통상 미국 정보기관자들의 한국 방문 또는 방한 중 일정 등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헤인스 국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헤인스 국장은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문 대통령 예방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두 나라 동맹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이 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거죠?
네,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양측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유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헤인스 국장이 북핵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물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막판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보수장이라는 직책상 대북정책 조율보단 한반도 정세와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신 센터장은 헤인스 국장의 방한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잡히면서 앞서 13일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청와대 예방 등을 소화하면서 공고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한국, 일본의 정보수장들 간의 별도의 회동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네요.
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따로 만나 대북 정보 교류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대면한 셈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 12일 일본에서의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직후 한국으로 이동해 13일 비무장지대 판문점 현장을 찾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 분야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또 13일 저녁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서훈 실장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4일 오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요,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12일에서 13일 워싱턴에서 제19차 미한 통합 국방 협의체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4일에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이외에도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미한 군 당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국 방어를 위한 미한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빗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등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김만기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양측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결의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밤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이 13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민 롬디 공화당 간사 등 총 4명의 상원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면서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의안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양국을 단합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이익을 위해 양국을 결속시키는 미한 안보 협의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공유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의 3국 간 긴밀한 공조도 독려했습니다.
네, 또 상원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13일 상원 군사위원회는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라케메러 지명자는 이날 미한 간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해 준비태세 구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협력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연합 야전 훈련을 시행한 지 2년이 넘었고 만약 인준된다면 이런 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라케메러 지명자는 또 미한 연합훈련은 낮은 수준 전술적 수준에선 서로 신뢰를 쌓을 기회이며 고위급에선 훈련을 통해 배운 교훈을 계속 쌓아나갈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까요?
국무부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윤척에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을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유니비전 앵커인 스테파니 마르티네즈 기자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활동도 갖가지 언어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력 스페인어 텔레비전 방송 유니비전의 뉴스 진행자 스테파니 마르티네스 기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마르티네스 기자는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로서 미국 방송계 최고 영예인 에미상의 텔레비전 뉴스 부문 특별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이민자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 언론과 주변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가 많아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Absolutely. My name is Stephanie Martinez and I'm a reporter, TV news reporter and journalist here.
네, 제 이름은 스테파니 마르티네즈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기자이자 언론인인데요.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 인구를 섬기는 게 제 일입니다. 미국의 양대 스페인어 방송국이 텔레문도와 유니비전인데요. 텔레문도는 1세대와 고령층 이민자들이 주로 봅니다. 저는 젊은 층 시청률이 높은 유니비전에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뉴스 퀴키스라는 온라인 방송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만들고 진행하시는 중이죠?
Yes. For me, I feel like sometimes when we read the news and we try to understand so many things that are sometimes concepts are a little bit hard. I feel like a lot of people don't.
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끝나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곧이어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과 제이콥 블레이크 씨 사건으로 인종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대선 국면을 맞았고요. 저는 뉴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걸 다 소화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매체 성격으로 만든 게 뉴스 퀵키스예요.
뉴스의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짤막한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Yes. Basically telling the news like if I was telling to my friend. Like if I was at a party and I was explaining.
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한테 뉴스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이봐 스테파니, 트럼프는 시위대한테 폭도라고 하는데 바이든은 왜 시위대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해 주는 거죠.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경찰력 과잉 집행이니 인종적 불평등이니 그런 어려운 말들 잘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 용어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에 호응이 높아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이민 2세대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뉴스를 전한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Yes. In a very simple way, in simple terms, and very fast. So I use a lot of concepts that.
네, 매우 간단한 방식과 매우 간단한 단어로 뉴스를 전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더욱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특정 주제를 포괄적으로 소화하는 게 관건이라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뉴스의 배경과 전개 그리고 전망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굵직굵직한 뉴스 주제가 많아서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호응이 높은 주제는 뭡니까?
I have a lot of following from Latin America, so I think that the news that have to do with Venezuela and Colombia, a lot of South American.
아무래도 남미 소식이 조회수가 높아요.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에서 요즘 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주력 시청자들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분들이기 때문에 현지 소식을 전하는 내용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 출신분들이 불안해하셔서요. 그래서 남미 소식을 중심으로 한 세계 뉴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이렇게 세 개가 뉴스 퀵키스의 주요 소재들입니다.
그럼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죠. 공화 민주 양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인데 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They get a lot of views, but also politics here in the U.S.
지금 남미계 사회에서 미국 정치 전반에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때보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와 투표 과정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외국 출신 이주자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비선거를 치른 뒤 본선거를 하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는 말씀인가요?
Yes, because I really try to explain, for example, the voting system, how the elections go, and all of those topics.
네, 예를 들어 투표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또 선거 전반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려야 해요. 대통령을 뽑는 과정만 봐도 우선 예비선거가 있는데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선이 있고 또 본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까지 가잖아요. 이런 걸 스페인어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언론에 발을 들이신 계기가 뭔가요?
Well, I think that for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iving, and it's very cliche, but it's giving a platform for people that don't have a voice, and we hear that a lot.
상투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어요. 이민자들을 소외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언어 장벽이거든요. 미국 사회의 주류가 영어 사용자들이다 보니까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나라 돌아가는 소식도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인종 간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드리길 바라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보십니까?
So yeah, it's just that, and I really love storytelling. For me, I enjoy just doing a very good story.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민 사회가 공동체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제가 미약하게나마 일조하고 있거든요. 이민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미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다룰 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민자이자 여성으로서 언론계에 자리 잡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나요?
I think that I was very fortunate to go into the Spanish-speaking market and I was able to get staying there.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어 언론이라는 범주가 저한테 딱 주어졌으니까요. 스페인어가 모국어이고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스페인어 매체에서 일하는 게 맞는 역할이었어요. 다만 취재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매체를 주류 언론보다 낮춰보는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섭외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언론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뭡니까?
I think that I really enjoy. I also do documentaries. I'm working on my second one. The second one is something that happened to my family. And basically this is history, Colombian history, but
중요한 뉴스에 관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작품을 준비 중이에요. 콜롬비아 역사에 관한 건데 저희 가족의 역사이기도 해요. 저희 집안이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와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1989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암살된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 후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사회에서 이 작품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스페인어 사용 인구를 대변하는 소수계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사회의 양성평등이나 인종 간 평등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re could be a lot more improvement.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And
개선, 발전에 나가야 할 여지가 아직 많습니다. 중남미계 인구가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그들의 목소리는 정책과 사회 흐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인종적 불평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저와 스페인어 매체들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럼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feel like we are free. We're one of the freest countries, but
그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 중 하나라고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at press freedom. Freedo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edoms that people have, and I feel like everyone should support reporters.
언론 자유는 세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이라고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매체를 가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 뉴스 앵커 스테파니 마르티네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인들의 삶의 질은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노동시간은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보다 적었지만 훨씬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예전보다 적게 일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었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정에는 집안일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장비들을 갖췄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차를 운전해서 직장으로 출근하고요. 휴일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1920년대 보통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스포츠와 영화, 음악 같은 여가를 즐기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영화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이전 세대보다 국내 문제나 국제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의 삶은 더 여유롭고 좋아졌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임금은 높고 노동시간은 적고 과학기술과 문화, 의학, 산업이 고루 발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흑인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요즘 변화하고 발전하는 미국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생각하면 완벽한 사회는커녕 오히려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회는 여전히 시민으로서 흑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고 흑인들은 지금도 차별을 받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의 권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는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선거권이 없어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미국 여성도 흑인들처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미국은 흑인과 여성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791년 미국의회는 합중국 헌법에 덧붙여 수정헌법안인 권리장전을 통과시켰고 이 권리장전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엄중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일부를 침해했던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던 예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1700년대에는 미합중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과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걸 막기 위해 특정 법을 지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신문이 군사정보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군사정보가 언론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게 아주 강력한 조처를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미국이 자칫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부 관리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반역자라고 비판하면서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의 권리를 훼손한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건은 1919년과 1920년에 발생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외국인들, 다른 미국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탄탄히 조직화한 노동조합의 성장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동조합이 성장하던 시기에 미국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대중증오 사건을 겪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공산주의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고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노동조합과 좌파 세력을 더 증오하고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정치적인 극단주의자로 몰았고요. 연방정부는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게 불공평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연방정부의 불공평한 조치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여러 차례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가 달린 일자리를 걸고 기꺼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며 점점 더 자주 파업을 일으켰고 더 많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지지해왔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국력의 중요한 힘을 보탤 공장들이 파업으로 문을 닫게 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도 끝났습니다. 윌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노동 조건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부유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전 김씨의 여섯 번째 역경 위에 서서 들어보시죠. 오늘은 존 김 씨가 김 씨와 수년 전부터 관계를 갖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김 씨 집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아침 일찍 출발했고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꼭 밤 퍼이드 됩니다.
아, 너드릴까요? 네, 그걸 언제 설교?
설교 마지막 끝에 거의 할 겁니다.
아, 설교 한 포인트는 있으세요 혹시?
로마서 3장?
아마 넣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 넣으셨을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설교에 필요한 영상을 건네주는 등 조금 분주한 모습이더니 교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성령님한테 맡깁니다.
뭐 이것저것 파워포인트도 만드시고.
파워포인트는 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뭔가요?
아, 하나님이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제목.
간증도 좀 하시나요?
간증은 사실 없는데 이분들 다 들었습니다. 간증. 이분들하고 제 수련회도 많이 하고 제가 작년에 3일 동안 수련회 그 간증 그 섞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수련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 이분들은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김 씨.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에 올랐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여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준비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 내 공의를 만들게 주소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200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40대 탈북 난민 존 김 씨.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온라인 강의로 신학 공부를 처음 시도했었지만 정착 초기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1년 반 만에 그의 뜻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다시 마음을 먹고 8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평탄치 못했던 여정 때문이었을까요? 인생길을 돌고 돌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독교 목사가 되던 김 씨는 당일까지 번민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에 많은 사람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담임 목사는 갔고 그리고 새로 제가 같이 공부는 했지만 신학교 먼저 졸업한 그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데려왔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막 목사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목사를 할 만하겠나. 막 별난 생각 다 들었습니다.
당일에.
당일에도. 그런 마음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안수 받으면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속으로 많이 울었죠. 기도할 때도 울고.
혹여 나의 욕심으로 뛰어든 건지 앞으로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순간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두 손을 다시 모았고 기쁜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족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그만뒀고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와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고 말하는 김 씨.
나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목사인데 부목사로 돼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뭐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좀 더 살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나가라. 저를 나가라는 겁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탈주자들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탈주자를 며칠 돼서 데리고 나가라 말하라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시간 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와 고민 그리고 믿고 따르는 분의 조언을 듣는 등 김 씨는 목사 안수 1년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사역자로 처음 10년이란 시간 동안 열정을 쏟았던 곳을 떠나는 마음이 적잖게 슬퍼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평온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비중을 두지 않는 만큼 힘든 시간은 금방 회복됐다고 말하는 김 씨. 그러나 수년 전 사랑하는 아들이 겪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바깥에서 나무꽃에 불을 내겠어요. 어두운데. 그때는 잘 어두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야 어두워지는데 집에 빨리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설교 준비해서 앉았어요. 와이프가 바깥에서 아이가 울어요. 우리 와이프 나가봤는데 미안합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우리 무슨 일이 생겼구나. 우리 와이프 기차입니다. 나왔는데 먼물이 기차죠. 나무꽃이 아직도 있을 거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당시 나무꽃이 안악이 있는 것도 몰랐죠. 씻고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여기 병원에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우리 아이를 옮기시고 우리 와이프 그 뒷차에 따라서 지금 저기 대학병원으로 갔죠. 뒤따라가서 가니까 수술을 했는데 나무꽃이가 이런 게 있다. 곡막까지 다 깼어요. 나무꽃에. 그 먹물이 다 나왔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셋째 아들이 형과 함께 밖에서 놀다 눈동자가 나뭇가지에 깊이 찔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했던 사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찢어놨지만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위에 동공을 깎아낸 데다가 이식에 열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수술을 11번 했어요.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발전 아직 그때는 정확히 자리를 안 잡았는데 아마 이 인공눈을 열라고 그렇게 시카고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미주도 일러주고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의사거든요. 안과 의사.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네요.
어린 나이에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된 아들을 보며 김 씨는 함께 놀았던 큰아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어 더 괴로웠습니다. 좀 더 조심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김 씨는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11번의 수술이 이어지는 동안 만약 우리 가족이 북한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수술비가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만약 자기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수술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보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험을 이용해서 지하고 그럽니다.
가족 수 대비 가계 소득과 비교해 낮은 소득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로 수술비를 거의 내지 않고 수차례 어려운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학교 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김 씨와 김 씨의 아내는 교사가 집으로 와서 개인 지도를 하는 학습으로 아들의 학업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시각장애로 앞으로도 삶에 큰 불편을 겪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에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 놀려갑니다. 네, 3월에 지금 계획이 다 세워놨어요. 어제까지 뭐 배 크루즈 돈 다 물고 그랬다네요. 택스 보고 왔으니까. 네. 아이들 자들이 그때 되면 아이들하고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또 야외에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야외 캠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선교를 지금 같이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데 단기 선교를.
평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미국민들이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 세금 환급 덕에 매년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여름 남미로 아이들과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존 김 씨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